오래전 미국의 어느 철도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직원이 체구가 크고 건장한데 어느 날 냉동칸 안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마 점검하러 들어갔다가 다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찰이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어이없는 것은 그 냉동칸은 고장이 나서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동사하게 됐지? 너무 이상했습니다. 면밀히 조사하던 중 구석에 떨어진 쪽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너무 춥다. 몸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 머지않아 얼어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상황보다 그 가운데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고양이 앞에 쥐걸음. 두려울수록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쥐는 본래 뒷다리가 길어서 아주 잽싸죠. 그런데 일단 고양이를 보면 부들부들 떨면서 맥을 못 추고 기어갑니다. 결국 잡아 먹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문제든 그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실제 상황의 어려움 그 자체보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게 더 위험하고 그러면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던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스벨트, 그가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그 두려움 자체다. 그 당시 미국민은 대공황으로 인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루스벨트의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용기를 내므로 그 대공황의 위기를 넉넉히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신앙은 반비례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작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붙잡히면 신앙이 또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신앙이 좋으면 얼마든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두려움이 얼마나 나쁜가, 또 반대로 신앙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수시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 상황,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신앙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인도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죠. 어느덧 가나안 땅에 가까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복지라고 부르잖아요. 얼마나 설렜을까. 근데 웬걸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불필요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가면 돼. 다 준비해 놨어. 또 원주민들이 세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잖아. 괜찮아.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어. 약속하셨잖아요. 게다가 애굽에서 이미 나왔으니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전진.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했던 그들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허용하셨어요. 아마 마음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탐하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속상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파별로 한 명, 전체 12명의 대표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떠납니다. 40일 동안 아주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만 긁어부스럼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12명이 일치된 보고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들이 두 그룹으로 갈리고 말았습니다. 두 그룹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같은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먼저 같은 내용이 뭐죠? 객관적인 상황은 뭐 같았죠. 13장 27절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샘플까지 가져왔어요. 아주 큼직한 탐스러운 과일을 이거 보세요. 농사가 이렇게 잘 되나 봐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고 그 다음 주관적 판단에서 갈렸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주위 사람들 보면 똑같은 환경 상황에서도 한 사람은 성공하고 다른 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 차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도 때문입니다. 두 그룹은 동일한 상황을 보고 왔지만 태도가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은 불신앙적 태도, 여호수아 갈렙 2명은 신앙적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 10명이 뭐라고 보고 했나요? 13장 28절 그러나가 문제지. 그러나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성곽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아이고 그거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겠어요? 게다가 원주민은 아주 강성한데 아낙 자손 거인족까지 있어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비교해보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님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거인족을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메뚜기. 아마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무시했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승부는 뻔하다.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판단이 옳습니까? 그들의 태도가 바람직합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객관적인 전력이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전쟁도 그렇고 운동 경기, 사업, 기타, 인생 만사 다 그렇잖아요. 객관적인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력으로 대처하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승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정말 한심하죠. 자기들 말 맞더라 정말 메뚜기와 같습니다. 신장이나 체구가 메뚜기같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정말 메뚜기 같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평소 그럴듯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 큰 문제가 딱 나타나니까 그 신앙 수준이 형편없는 것이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온 백성들에게 급속도로 퍼졌어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정말 한심하죠. 밤새 철야 기도해도 시원치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철야 통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엉엉 울고 밤을 새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희한하죠. 마음속에 죄성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계속 나쁜 쪽으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향력은 얼마나 잘 번지는지 몰라요. 그들은 하다하다 결국 지도자 모세와 아론 갈아치워 새 지도자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우스꽝스러운 결론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을 드러나요?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거기서 못 살겠다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인데 어처구니 없죠? 광야에서 미리 죽었더라면 뭐 이런 식이에요. 또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야, 우리 칼에 다 맞아 죽겠네. 우리 처자식들 다 사로잡히겠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문제 앞에 쪼그라든 메뚜기 신앙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어때요? 전혀 다르게 보고를 하죠.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할 거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으로 반응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야 먹이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말이 특별히 중요하죠. 영어 성경 번역본마다 특색 있게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에서는 We shall swallow them up.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삼켜버릴 거야. 이런 얘기예요. 또 NASB에서는 They will be our prey.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신앙은 메뚜기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사자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그 신앙 때문에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명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가난 원주민 그리고 자기들.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거인 앞에 메뚜기인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어땠어요? 가난 원주민과 자기들을 비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 원주민, 아이고 그래봤자 별거 아니네. 거인, 그래봤자 별거 아니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먹잇감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백전백승을 확신했습니다. 수학교로 설명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객관적인 전력을 편의상 1로 표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과 비교해서 가난 원주민들은 뭐 전력이 대단하니까 얼마 정도 할까요? 3, 5, 7? 뭐 편의상 10으로 쳐주죠. 그러면 1대 10 그러면 이건 싸우거나 마나 패배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플러스 무한대. 1 플러스 무한대요, 우리는. 쟤들은 10이지만 마이너스 무한대야. 뭐예요? 1 플러스 무한대는 플러스 무한대예요. 10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한 사자 신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과 2명의 신앙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양쪽 볼 때 어느 쪽일까? 여러분 평소에는 내가 교회를 꽤 오래 다녔다 그러면 특별히 신앙이 제법 괜찮은 줄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딱 나타나면 내 신앙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이런 경우 천국 가신 지 오래된 어르신이지만 우리 교단의 원로로서 총회장도 지내셨고 기독신문 주필도 오랫동안 하셨던 목사님 고 한명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수원 쪽에 창원대교회를 설립하시고 오랜 세월 목회를 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중년의 때에 몸 이상해. 병원 가서 진단 받았는데 위암 4기래. 기가 막히죠. 의사는 방치하면 6개월 정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술 받으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어쩌라는 거야.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위암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위암만 눈앞에 있는 겁니다. 위암, 위암, 위암. 난 어떻게 되지? 이러다 죽는 거야?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막 그래서 너무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겨우 추스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의 신앙이 들여다 보인 거예요. 야, 내가 한심하구나. 성도들에게는 매주일 믿음으로 살라고 설교했는데 또 그분은 굉장히 엄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막 야단치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책망하고. 근데 정작 나에게 그런 큰 문제가 닥치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다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별 수 있나? 죽음은 천국이지 뭐. 근데 하나님이 이번 교회 살려주면 남은 생에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거 가지고 내가 무서워해? 아니지? 그러면서 용기를 냈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했어요. 수술 받자 일단 어떻게 되든. 그런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됐고 기적같이 치유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세 정년까지 잘 목회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천국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연로한 가운데도 얼마나 체력이 좋으셨는지 볼링을 좋아했는데 연속해서 네 게임을 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볼링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네 게임 연속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체력인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나타난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작은 거예요. 그렇게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으로 무장할 수만 있다면 내 앞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것에 불과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군대에 갈 나이도 안 됐잖아요. 아버지 이세에게 아들 8명 있는데 그중에서 막내였어요. 위로 3명이 군대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어린 소년인가 하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쟁이 났어, 전쟁. 블레셋이 침략을 해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대치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아, 심부름 좀 다녀와라. 뭔데요? 네 형들 군대 나가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졌단다, 야. 괜찮은가 가서 면회 갔다 와. 확인하고 와. 내가 음식 사줄 테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찾아갔어요. 근데 딱 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다행히 아직까지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는데 고대인들의 전투는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그냥 무조건 맞붙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대치하다가 양쪽에서 1대1 결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면 진쪽이 항복하면 다 되잖아요. 승부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합리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는 거니까. 마침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싸우자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나와. 나랑 1대1로 결투해. 그래서 지는 쪽에 항복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나서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나설 자가 한 명도 없어?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가운데 벌벌 겨. 아무리 체구가 커도 그렇지, 아무리 무장을 해서 그렇지, 이게 뭐야? 내가 할래, 내가. 그러니까 소란이 생겼어요. 형들은 창피해가지고, 야이 네 꼬마가 뭘 한다고 집에 있지 여기까지 와서 소란 뜨냐. 이 녀석아, 그러지 않아도 분위기가 흉흉한데. 그러지요. 다른 군인들도 저 꼬마 뭐야? 누구네 동생이야? 그 형들 어딨어? 쟤 좀 어떻게 저 쫓아버려? 뭐 이런 식으로 막 핀잔을 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란을 떠니까 보고가 올라가서 왕이 알게 됐고 왕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꼬마가 얼마나 당돌한지, 야 네가 어떻게 싸우러 나가겠냐? 아이 왜 못해요? 내가 양 치면서 사자도검도 다 쳐부섰는데 저까지 블레셋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 진짜 너 할 수 있어? 아 그렇다니까요. 허락을 하는데 못 믿어가지고 갑옷을 빌려주려고 그랬잖아요. 칼을 빌려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칼이 너무 커. 갑옷도 너무 사이즈가 커. 어기적거려. 입어봤더니.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막대기 하나, 물매, 돌을 던지는 도구죠 하나, 그리고 돌멩이 다섯 개만 달랑 갖고 나갑니다. 뭐 비무장이죠 사실은. 상대방 골리앗은 어땠어요? 신장이 2m 80, 노트구를 착용했고 비늘갑옷이 무려 57kg, 다리에는 녹각반 착용하고 어깨에는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호위병이 있는데 방패가 얼마나 큰지, 뭐 아무리 뭐를 던지거나 쏴도 뭐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골리앗은 거인이고 그것에 비교하면 다윗은 메뚜기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기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는 당당히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와! 뭐 속된 말, 나랑 맞짱 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무장했을지 모르지만, 거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잖아. 나는 꼬마지만 하나님이 있어. 해봐, 붙어봐. 당당하게 나갔죠. 그리고 돌멩이 한 개를 물매로 날려보냈는데 그것이 이마에 정통으로 맞을 뿐만이 아니라 박혀버렸어. 골리앗은 꽈당 넘어졌고 그 틈을 타서 달려간 다윗이, 자기는 무기가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단번에 해치우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뭐로 승리했습니까? 신앙으로 승리한 거지, 신앙으로. 용감한, 담대한 신앙, 사자 같은 신앙으로 승리한 겁니다. 체구는 메뚜기 같았지만 신앙은 사자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아니,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안 봅니까? 라고 반문하실 텐데 문제를 보시기는 해야 되지만 계속 보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보십시오. 그럴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자 신앙인 거예요. 아무쪼록 사자 신앙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큰 문제라도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탐꾼 10명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각각 어떻게 됐는가?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나?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각각 결말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은 메뚜기 신앙으로 처형됐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백성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승승장구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신앙, 각각 다른 결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신앙을 가진 자도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괘씸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징벌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말이 중요해요. 말. 신앙은요 마음속에 있는 건데 말을 통해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신앙의 말을 해야 돼요. 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이 속에 신앙이 없어. 신앙이 약해.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을 할 때 행동도 신앙의 행동이 나갈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열 명이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으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번져서 백성마다 다 두려워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다보면서 너무 괘씸했어요. 이놈들 나를 무시하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이 말한 대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거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말,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니네들 말한 대로 해줄게 그 말이에요. 니네들 죽고 싶다 그랬지. 그래 죽어. 그 소리예요. 슬픈 얘기지만. 14장 29,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예요? 1세대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한 명 한 명 다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그 연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랬다는 거예요. 14장 30절 35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구약 신학자 중에 레온 우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가 쓴 책을 보면 그가 이제 자는 시간 빼고 낮 시간 기준으로 날을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1세대 카운트 한 게 몇 명이었어요? 남자 장정 60만. 그러니까 여자가 파트너로 있을 테니까 60, 60 도합 120만 명.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럼 40년이니까 낮 시간 기준으로 활동하는 그런 시간 기준으로 하니까 하루 평균 85명이 죽었어. 시간당 7명 꼴로 죽었어. 여기저기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기서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40년 광야 방황의 세월 동안 한 일이 뭐냐? 장례 치르는 거였어요. 장례 치는 거. 그지 뭐 농사를 지었어요? 뭐 했어요? 매일매일 시간시간 장례를 치르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도 비참한데 날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장례를 치르고 애곡을 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지냈으니 얼마나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다행히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그 신앙에 의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기업을 받아요. 땅을 자신들의 재산으로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 뒤로 해서 지도자가 되죠. 갈렙도 상당한 위치에 지도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자자손손 영육간에 번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신앙 그리고 큰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간의 외적인 조건이 성공 요인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조건이 좋다고 성공할까요? 아니요. 인간의 조건이 나쁘면 무조건 실패할까요? 아니요. 조건이 좋을 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조건이 나쁠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 그렇지 않아요. 주변 보세요. 맞잖아요, 제 말이. 그러니까 아, 조건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조건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네.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태도. 태도 때문에. 근데 그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명심하시고 바른 신앙, 그리고 큰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신앙으로 굳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잠깐 보고 파악하면 그만 보세요.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무한광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절대로 문제의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21편 1절 2절 내가 사냥하는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산이 뭐예요? 산은 산인데 시온산을 가리키고 시온산에는 성전이 있죠. 산이 경치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전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바라본다.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태도지요. 바로 그게 인생을 승리케 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시선 싸움이다. 문제의 시선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문제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면 반드시 실패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별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당당히 기도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 콜럼부스의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죠. 특별히 근자에는 원주민들에게 많이 그 학대하는 등 잘못한 일이 있다. 그래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콜럼버스 데이 국경일을 정했는데 근자에 그걸 지키는데 이름을 막 바꿔요. 주마다 차례차례 원주민의 날, 원주민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것도 뭐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적 인물이든 공이 있으면 과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쪽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는 나눠볼까 합니다. 그는 1492년 아메리카 신대륙에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의 항해는 아주 초라하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88명의 선원과 함께 세 척의 작은 선박을 거느리고 항해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기상 악천후일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파선의 위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위기 얼마나 느꼈겠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선원들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선원들이 반항하지요. 때로는 반란해서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미친 짓 어디까지, 끝도 없이 어디까지 가냐고 항의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굽히지 않고 선원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둥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쪽으로 가다 보면 새로운 땅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됐지요. 혼자서 외로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신앙을 지켰을 때 그 신앙으로 결국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 바로 오늘 본문 성경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바로 사자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된 거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조건?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문제가 딱 내 앞에 봉착했을 때 그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메뚜기 신앙 소용없는 겁니다. 문제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자 신앙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담대하게 사자 신앙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한 지 여러 해가 됐지만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신앙이 내 앞에 닥친 문제 앞에 어떤 신앙인가를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메뚜기 신앙이 될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불초함을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담대하게 사자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큰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문제를 작게 여기며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메뚜기 신앙에 불과했던 우리들 사자 신앙으로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당당하게 승리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 또 승리, 승리 또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